저희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자매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매가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메시지에 대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건 아니겠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하는 메시지로 들려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뭉뚱그려서 흐릿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메시지가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라는 겁니다. 이 자매가 한 7년 정도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고 영어 주일학교에서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참 좋은 성품을 지녔어요. 교회에서 뭐든 맡기면 아니요 소리 안 하고 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늘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교회니까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하고 저희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여기 반석교회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자신을 향해서 예배를 갈 때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하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의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그래도 그냥 살아왔는데 왜 자꾸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는 거죠. 내가 큰 죄인이 아닌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고민도 바로 이런 고민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그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할례의 표를 받았어도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그 표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할례의 표까지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이제 유대인들은 억측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바울의 그들을 향한 비난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울 당신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졌겠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면 어찌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했는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중간에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믿음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된 게 아니냐라는 반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억측스러운 주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끝까지 설령 자신을 죽여서라도 살리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참회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기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그것이 옳으면 승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지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간음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충직한 부하를 살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고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취소되거나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쳐갑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쩔 겁니까? 또 7절을 보시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8절을 보시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하리요? 여기 하나님의 의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 불의를 저지를 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사랑,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는 억측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도적질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의 빈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도적질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훔칠수록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제가 더 큰 도적질을 할 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를 위하시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나고 증명될 건데 그러면 결국 부모님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죄인이고 제가 벌받아야 합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일곱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뇨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특별하냐? 유대인은 심판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구약의 말씀조차도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대인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못 누리는 겁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시편과 전도서와 이사야의 일곱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명백합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죄인이냐? 처죽여 마땅할 만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다 죄인은 아니고 또 그 죄인들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일 수 있냐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방인과는 다른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런 고민들,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히틀러와 이웃집에 맘 좋은 아저씨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히틀러는 악마가 아니냐고, 사탄이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고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그 히틀러와 이웃집 아저씨와 같냐는 겁니다.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예수는 모르지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선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범위를 내가 한정 짓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하는 것은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되고 내가 그 기준을 만들고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 율법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더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대답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사가 걸린 겁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만큼은 그리고 이만큼은 의를 행했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왔던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기준과 대상과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누구까지, 얼마만큼, 7번씩 7번이라도 모두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긋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문자적인 의미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반 죽게 된 걸로 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 당시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문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내용을 이들이 숙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에 들다 놓고 나중에 찾아와서 다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사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상에 사마리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도움이란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대상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쪽에서 도움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고 한계를 설정해서 도움을 베풀면 그것을 도움이라 하지 않고 생색 혹은 자기과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유대인들은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규정들을 몇 개를 그대로 지킴으로써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율법의 정신 앞에 섰을 때 취해야 되는 반응은 어찌할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율법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저주하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애를 쓰지만 저는 저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율법의 뜻들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한심하고 무기력함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율법이 복음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주님 저는 율법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바로 뒤에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을 위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핥히고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죽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못 박고 찌르고 주님을 죽였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불완전하고 또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신자란 바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적어도 더 이상 여기 로마서 9절 이하에 나오는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이 죄인인 그 예와 같이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율법을 이루는 자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복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온전치 않지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